VOA 세계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다음 주 열리는 주요 7개국 G7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화상연설할 예정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어제 복수의 미국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서방국들의 러시아군의 계속되는 공세에 맞서기 위한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 관리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독일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다른 정상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압박 증대 조치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관리는 미국이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들로부터 새로운 주요 기여들과 더불어 유럽 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CNN은 관리들이 미국 정부가 G7 동맹들과 조율 아래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발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 관리들은 우크라이나가 대화의 가장 최선두에 서길 기대하고 있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늘린 실질적인 제안들이 발표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정상들이 유럽연합 EU의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부분 금수 조치와 관련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관리들은 또 회의에 참석하는 정상들이 휘발유 가격 인상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기 위한 공유된 가치들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미국과 유럽 동맹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155mm M777 곡사포를 겨냥해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명과 관련 영상을 공개하면서 고정멸 야포를 사용해 미국산 155mm 곡사포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얼마나 많은 M777 곡사포를 파괴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CNN 방송은 러시아 측 주장에 대해 독자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면서 우크라이나 관리들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 모두 자산 소모율이 높다는 점이 잘 알려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어제 이란에 도착했다고 이란 국영TV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러시아가 서방의 공격적인 정책에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미국과 그 위성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이기적인 노선에 부정적 영향력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서 서방 파트너들의 변화와 변덕스러움에 의존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경제관계를 재조정할 객관적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달 이란과 석유와 가스 공급 교환과 보급 중심지를 새롭게 구축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모두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고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방문 기간 지난 2015년 체결한 이란 핵 합의, 양국 간 에너지 협력 강화, 국제화 역내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 터키 정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 항구에서의 곡물 수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1일 모스크바에서 양국 국방부 대표단이 관련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 당사자들은 터키 상선의 안전한 출항과 우크라이나 항구에서의 곡물 수출과 더불어 터키에서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접근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항구를 찾단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이 같은 조치로 전 세계 약 5천만 인구가 기근 또는 기근과 유사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가 항구 인근에 설치한 기뢰를 먼저 제거해야 한다며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리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어제 터키를 방문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모하마드 왕세자가 터키를 방문한 것은 지난 2018년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 피살 사건을 둘러싸고 양국 관계가 급격히 냉각된 이후 처음입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이달 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미 국무부는 한국을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언급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사이버, 비확산 분야 등 한국과의 협력관계 증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하원군사위원회가 강력한 주한미군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공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1도, 최고는 19도에서 3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이달 말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한국을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했습니다. 한국과 나토 모두 규칙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지키려는 공동의 목표와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한국은 나토 동맹과 개별 동맹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한국의 역할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You are right that South Korea, of course, is not a NATO ally, but South Korea is an important partner.
프라이스 대변인은 22일 전화 브리핑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나토 협의에 포함된 건 최근 몇 달간 이번이 두 번째라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나토는 인도태평양과 다른 지역에서 나토 동맹국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동맹체이자 방어적 동맹이긴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여러 공동의 도전 과제가 있다며 그것이 중국으로부터의 도전이든 사이버와 신흥 기술로 인한 도전이든 그건 우리 모든 나라들이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국 동맹과 함께 인도태평양에서 지키려고 하는 건 유럽에서 나토가 지키려고 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것이라며 이는 전 세계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고 이끌어온 규칙에 기반한 질서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But at the end of the day, what we seek to uphold in the Indo-Pacific with our ROK allies.
아울러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은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곳의 질서에 대한 위협이라며 그 질서가 공격받거나 강력하게 보호받고 방어되지 않는다면 그 질서는 모든 곳에서 훼손된다고 덧붙였습니다.
Russia's affront and assault, affront to and assault on that rules-based international.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도태평양 파트너와 함께 공격에 맞서는 이유라며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규칙에 근거한 국제 질서에 도전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보호하고 촉진하려는 질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유럽이든 인도태평양이든 그 어떤 곳에서도 함께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국무장관은 인도태평양 내 우리 동맹과의 협의를 고대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달 일본과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과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한국과의 협력관계 증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국과 이미 사이버, 비확산 분야에서 오랫동안 긴밀히 교류해 왔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한국과의 관계 강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나토 당국자는 22일 한국과의 협력 관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번 달 말 마드리드에서 열릴 예정인 나토 정상회의에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 등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국가들의 정상들을 초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과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합니다. 나토 당국자는 나토는 한국과 오랜 양자 협력 관계를 갖고 있다며 사이버 방위, 비확산, 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 실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몇 개월, 몇 년간 우리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 등 나토의 핵심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 AP4와의 협력 심화를 언급했습니다. 나토 당국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우리 파트너들과 정치 대화와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토와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국가들은 벌써 수개월째 만나 사이버, 신기술, 기후변화, 해양안보, 회복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정치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국 정상들은 나토의 다음 10년간의 변화를 이끌 새 전략 개념을 채택할 것이라며 그 내용은 사이버와 기후변화 등 초국가적이며 복합적인 위협에 대응해 회복력을 구축하는 억지력과 방위를 강화하는 방안,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의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 간 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백악관도 지난 8일 성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8일 마드리드로 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에 대한 의회 브리핑을 요구하는 조항 등이 담긴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강력한 주한미군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군사위원장 명의의 법안과 각 소위원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한 논의와 표결을 거쳐 하나의 법안을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위원장은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세계는 지금 매우 위험하다며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초국가적 테러 위협으로부터 제기되는 각종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It is a very dangerous world. We face threats from China, Russia, Iran, North Korea, transnational terrorist threats.
그러면서 미국이 이런 위협을 억제할 준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자 초점을 두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공개된 군사위원장 명의의 법안에는 한국과 관련해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에 대한 의회 브리핑을 국방장관에게 요구하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위원회는 법안에서 국방장관이 늦어도 2023년 3월 1일까지 하원 군사위원회에 국방부가 한국에 대한 방어와 미한 상호방위 조약에 따른 향후 연합방위 태세에 대한 장기적인 약속을 어떻게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브리핑을 하도록 지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브리핑은 영내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의 연합군사훈련과 연습의 범위와 규모, 그리고 북한의 불안정한 활동 속 안보 조치를 강화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브리핑은 한국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런 조항을 포함한 배경과 관련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을 포함해 역내 도전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국방관계를 심화하고 넓히겠다는 공동의 결의로 단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에는 강력한 주한미군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가 전년도에 이어 담겼습니다. 법안에 담긴 한국에 대한 의회의 인식 조항에 따르면 한국은 계속해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 되고 있다며 주한미군은 북한군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안보 관여의 중요한 지원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500명의 미군은 한반도를 안정화할 뿐 아니라 역내 모든 동맹국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 그리고 일본과 같은 다른 역내 동맹국들과의 양자관계를 유지 강화하고 미국과 동맹 파트너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국방수권 법안은 세칙위원회로 넘겨져 각종 수정안 포함을 심사하는 절차를 거친 뒤 본회의 표결에 붙여집니다. 이어 상원 법안과 조율돼 다시 상원과 하원의 표결을 거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의됩니다. 상원 국방수권 법안의 경우 지난 16일 군사위 승인을 거쳐 본회의로 회부됐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원인철 한국 합참의장은 오늘 화상통화를 갖고 한반도와 영내 안보 상황을 논의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전했습니다. 한국합참에 따르면 두 합참의장은 올해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미한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는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원 의장은 북한의 추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에 상존하는 만큼 유사시 동맹의 단호한 대응 능력과 의지를 현실화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와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리 의장도 적극적인 공조와 지원 의사를 밝히고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지금도 철통 같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는 지난달 25일 새 합참의장으로 김승겸 미한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내정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그동안 영내 평화와 안정, 미한 동맹 발전을 위해 모범적 리더십으로 헌신한 원 의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주한 미군 장병들에게 보여준 지원과 성원에도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은 현재 진행 중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한국과 대치한 최전방부대 작전 임무를 추가하고 작전 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전방에 전술 핵미사일을 배치한 데 따른 조치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에 이어 22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 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회의에서 당의 군사전략적 기도에 따라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작전 임무를 추가 확정하고 작전 계획을 수정하는 사업과 중요 군사조직 편제 개편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군총참모부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지도 밑에 해당 문제에 대한 연구 토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문건으로 작성해 당 중앙군사위에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전선부대들의 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 군사적 대책들을 취하고 있는 당 중앙의 전략적 견해와 결심을 피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러나 추가된 전선부대 작전 임무와 작전계획 수정, 군사조직 편제 개편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함께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리태섭 군총참모장이 김 위원장 앞에서 동해안 축선이 그려진 작전 지도를 걸어놓고 설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 지도는 모자이크 처리도 했지만 지도의 윤곽으로 미뤄볼 때 경북 포항까지 한국 측 동해안 축선입니다. 한국 측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기종별 북한군 전력을 지도에 표시했거나 한국군과 주한미군 배치 전력을 지도상에 표기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전선부대 작전 임무 추가 확정과 작전 계획 수정 토의는 지난 4월 김 위원장 참관하에 시험 발사한 신형 전술 유도 무기 등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미사일 운용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최전방부대 작전 임무 확대와 작전 계획 변경은 신형 전술 유도 무기의 배치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보도에 따르면 전선부대의 작전 임무가 수정됐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배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정한 작전이 변화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보여지고요. 실제 그 지도 자체가 그런 신형 전술 유도 무기 배치에 따른 작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설정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지난 4월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 발사 당시 북한 매체는 신형 전술 유도무기 체계는 전선 장거리 포병 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북한의 전술 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신형 전술 유도무기가 소형 전술 핵탄두의 투발수단임을 시사한 대목이었습니다. 홍 실장은 북한이 한국의 동해안 축선 지도를 공개한 데 대해선 확장 억제 강화를 추진 중인 미 한해 오는 8월 연합훈련에서 동해상 전략자산 전개 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대응 태세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올 들어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북한판 에이테킴스 KN-24, 초대형 방사포인 KN-25 등 신형 단거리 미사일들을 연이어 발사하며 사실상 실전 배치 단계임을 과시했던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들 KN 계열 미사일들은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를 통해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양옥 부연구위원입니다.
실전 배치된 KN-23, 24, 25 대부분 전략군 소속이긴 하지만은 이런 무기체계가 투사가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군단이 편제도 좀 바꾸고 작전 계획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과거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지난 3월 핵태세 검토 보고서 공개 이후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새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미국과 동맹의 핵심적 이해를 방어하기 위한 극단적 환경에서만 핵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북한은 이를 핵 선제 타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25일 열병식에서 핵무기를 전쟁 방지뿐만 아니라 국가 근본 이익 침탈 시도에도 사용하겠다며 선제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북한 매체 보도에서 전술핵과 관련한 직접적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가 전술핵 관련보다는 한국과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에 대응해 북한군이 전방부대의 편제와 실무기 체계 배치 등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무기체계 변화라든지 작전계획의 어떤 변화, 북한도 그에 따라서 좀 작전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단계에서 이제 한반도 전체 작전계획에 대해서 큰 틀에서 좀 토의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보도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들이라는 표현을 써 현재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복수체제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서 김 위원장 양 옆에 박정천과 리병철이 앉아있는 자리 배치 등을 고려할 때 리병철이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병철은 지난해 7월 당 전원회의에서 방역 임무와 관련한 태업 문제로 문책을 받으며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 모든 직위에서 해임됐다가 지난 4월 열병식 때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복귀한 게 확인됐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박정천과 핵무력 중심의 군수공업을 총괄하는 리병철로 구성된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복수체제가 전술핵 전방배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술핵의 실전 배치와 관련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리병철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전술핵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박정천이 결정을 하고 관장을 해야 되는 분야고 그래서 결국은 박정천과 리병철의 긴밀한 협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이틀째 회의가 군사작전을 담당하는 군령기관인 군총참모부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한국과 대치하는 전선부대 작전 임무를 추가 확정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상정된 의정들에 대한 토의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3일차 회의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전쟁 72주년을 맞은 이달 현재 한국이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에서 신원을 확인한 전사자는 모두 617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새로운 유전자 감식 기법으로 무명용사들의 이름을 수십 년 만에 되찾아주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가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에서 신원을 확인한 참전용사는 22일 현재 61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누적 통계를 제공하는 DPAA 웹사이트는 4월 1일까지 모두 612명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DPAA는 4월과 5월 사이 추가로 5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DPAA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신원이 확인된 미군 전사자는 모두 11명입니다. 지난해에는 41명, 2020년에는 14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가장 최근 신원이 밝혀진 참전용사는 지난달 23일 확인된 미군 육군의 고 제임스 콜먼 중사입니다. 당시 22세였던 콜먼 중사는 미 육군 제24보병사단 소속으로 1951년 4월 25일 한국의 화천 저수지 인근에서 벌어진 중공군과의 전투에서 실종됐다. 이듬해 10월 3일 전사자로 처리됐다고 DPAA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북한에서 받은 55상자에서는 지금까지 82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또 1990년에서 1994년 사이 북한이 자체 발굴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에 전달한 208개의 상자와 이후 1996년에서 2005년 미국 공동 발굴을 통해 수습된 229개의 상자에 들어있던 유해에서도 334명의 무명 용사가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2007년 당시 북한을 방문한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 등을 통해 전달된 7구의 유해에서는 6명의 전사자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전달한 유해에서도 각각 1명, 또 한국에서 받은 유해 32구에서도 지금까지 17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펀치볼 국립묘지에 묻혀있던 유해에서도 현재 161명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펀치볼 유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한국점 찬정용사 발굴 프로젝트는 현재 DPAA가 한국점과 관련해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시작된 이 펀치볼 프로젝트를 통해 신혼 미상으로 묻혀있던 한국전 전사자 800여 명의 유해 중 총 500여 구가 발굴됐습니다. 이 유해는 한국전에서 전사한 뒤 복원 불가 판정을 받고 신혼 미상 상태로 처리됐는데 새로운 유전자 감식기법 덕분으로 지금까지 무명용사 161명이 70여 년 만에 이름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DPAA의 션 에버렛 대변인은 앞서 VOA에 과거에는 신혼 확인을 위해 법의학적 분석과 치아 기록 등에 의존했지만 최근에는 유해에서 추출한 DNA 표본을 가족들의 DNA 표본과 비교하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DPAA는 지난 4월부터 이 프로젝트의 4단계 사업에 들어간 가운데 앞으로 추가 확인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가 현재 7,544명에 달하는 것으로 DPAA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한국전 참전용사 등의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7일을 국가 전쟁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로 선포하면서 미국은 해외 전쟁에서 실종되거나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우리 군인에 대한 수색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도 북한에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이 재개될 때를 대비해 해마다 관련 예산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 내에서 유해 발굴 문제에 관한 적극적인 움직임과 목소리는 잦아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년 전인 2017년 하원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의 발굴과 송환 작업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유로는 이와 관련한 별다른 활동은 없습니다. 이미 수습된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은 DPAA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추가 유해 발굴 작업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에 합의했지만 이듬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미 당국의 논의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미국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해왔다며 장기적인 전략 수립에 미한 동맹의 긴밀한 조율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핵을 보유한 현재의 북한과 한국의 통일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정권의 교체를 추구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 72주년을 맞아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 전직 관리들의 견해를 조은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미국 전직 관리들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미한동맹의 공동 목표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2일 VOA에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정책이며 두 나라의 전임 정부들도 이 목표에 합의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의 통일은 미국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It is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o support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certainly this or any former or any future U.S. administration is not.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현재 바이든 정부, 그 어떤 전임 미국 정부나 미래의 미국 정부도 핵무장한 적대적이며 권위주의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북한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헌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 보좌관도 지금 같은 상태에 북한 정부와 한국이 합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 북한과 제네바 핵협상과 미사일 협상 등에 참여하는 등 국무부에서 40여 년간 대량살상 무기 비확산 문제에 집중했던 아인헌 전 특보는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전했습니다.
I think the general perception was that reunification would not be feasible without a radical change in North Korea's system of governance.
아인헌 전 특보는 북한 통치 체제의 급진적인 변화 없이는 통일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며 한국 정부가 김씨 왕조와 통일을 성공적으로 협상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북한 모두 통일이라는 목표를 지지하지만 문제는 남북한 각각이 선호하는 통일의 조건은 서로 완전히 모순된다는 것이 내가 미국 정부에 있을 때 기본적인 인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때때로 정권교체라고 부르는 내가 더 선호하는 표현으로는 북한 통치 체제와 가치의 완전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아인헌 전 특보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직 관리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이 2017년 북한에 대한 4개의 노 정책을 밝힌 데 대해서 아인헌 전 특보는 그가 미국의 정책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은 북한의 정권 교체나 붕괴를 추진하지 않고 한반도 통일의 가속화를 시도하지 않으며 비무장지대 DMZ 북쪽에 미군을 보낼 이유를 찾지 않는다고 밝혔었습니다.
What he was talking about was U.S. policy. I think you know those were sensible policies so as not to appear provocative to the North and encourage engagement on reasonable terms.
아인헌 전 특보는 틸러슨 장관이 밝힌 정책은 북한에 도발적으로 보이지 않고 합리적인 조건에 관여를 독려하는 분별력 있는 정책이었다며 하지만 틸러슨 장관이나 그 누구도 그러한 정책이 완전한 통일로 신속하게 이어질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도 틸러슨 전 장관의 4개의 노 발언이 오랜 미국 정부 기조라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e fairest way to describe that is that in a very general sense, it described the policy of various U.S. administrations.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틸러슨 전 장관의 발언은 북한과 더 나은 관계를 추구하고 미국의 의도에 대해 북한을 안심시키려 했던 여러 미국 정부들의 정책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들은 한반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의도는 북한이 오랫동안 묘사한 것과 다르다는 점을 알리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4개의 노 발언이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나온 것도 아니라면서 지금 미국 당국자에게 같은 질문을 해도 틸러슨 전 장관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핵화와 통일의 선후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나왔습니다. 2003년에서 2006년 6자회담 차석 대표를 지낸 조셉 디트라니 전 국가 비확산 센터 소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인권 문제를 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이자 선결 과제로 꼽았습니다.
We've all been pursuing resolution of the core issues that are hindering movement towards reunification, i.e. their missile programs, their nuclear programs.
디트라니 전 소장은 우리는 모두 통일에 대한 움직임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추구해왔다며, 즉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핵 프로그램, 인권 기록이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제재의 극도의 불쾌함을 표현해왔는데 이것들이 핵심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이러한 핵심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하며 그것과 비례해 궁극적인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반도의 통일을 통해서만 북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not a magic bullet. Unification is hard. Unification is difficult. It is going to be very complex, but it is the goal, the objective.
맥스웰 연구원은 통일은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지만 한국과 국제사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일 없이는 핵무기, 미사일, 인권 유린에 대한 해법이 없다며 김 씨 정권이 권력을 잡고 있는 한 무기 개발 활동과 인권 유린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맥스웰 연구원도 북한 정권 교체는 미국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이 아니라며 미국과 한국이 통일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안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공동 방어 역량의 근간을 두고 정치전, 공격적 외교, 제재, 사이버 활동, 정보와 영향 활동을 종합한 한반도 통일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재임한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통일 정책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 key thing is that the United States needs to work very closely with South Korea in terms of moving towards reunification, in terms of
bringing an end to the division of Korea. 통일과 한반도 분단 종료를 향해 미국은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전임 문재인 정부와 현 윤석열 정부 모두에서 매우 좋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이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거부하면서 결국 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해법은 통일로 귀결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ve had so little progress in terms of developing a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moving in a positive direction with North Korea.
킹 전 특사는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진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통일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본다며 그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지만 빠른 과정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논 전 특보도 한반도 통일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같이 염원하는 목표, 지금은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로 표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사이버 위협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미국 사이버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국내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맨디언트의 스테이시 오마라 정부 정책국장은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정부 내에 북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위기의식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마라 국장은 미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런 경향은 정보 당국 사이에서뿐 아니라 민간 영역과도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는 가운데 해킹 공격이나 암호화폐 탈취 등 각종 사이버 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부서들을 잇따라 신설했습니다. 지난 4월 국무부는 국제 사이버 공간 안보와 국제 디지털 정책 그리고 디지털 자유라는 세 가지 핵심 분야를 갖춘 사이버 디지털 정책국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0월엔 법무부가 암호화폐 관련 불법 활동을 수사하기 위한 전담부서 국가 암호화폐 단속국을 신설했습니다. 오마르 국장은 지난 몇 년간 미국 정부가 보여준 사이버 안보 대응 조치는 미국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집단 방어 체계를 수립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정부는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북한 당국과 연계된 라자루스 등 해커 집단들의 추가 제재를 가하고 합동 사이버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과 단속 노력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신미국 안보센터의 제이슨 바틀렛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사이버 범죄에 더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이는 배경에 최근 몇 년 새 폭발적으로 성장한 암호화폐 시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사이버 영역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유 중 하나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의 증가를 꼽았습니다. 특히 암호화폐를 둘러싸고 국가 지원을 받는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면서 법무부 내에 단속국을 세울 필요성이 제기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맨디언트의 오마라 국장도 이 같은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악성 코드인 랜섬웨어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범죄자들이 랜섬웨어를 풀어주는 대가를 받는 수단, 즉 암호화폐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마라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부처가 거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새로운 암호화폐 단속국을 만들어 암호화폐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강화하고 국무부는 사이버 정책국을 통해 다른 나라와의 협력 등 국제 정책을 조율한다는 설명입니다. 신미국 안보센터 바틀렌 연구원 역시 법무부의 암호화폐 단속국 신설을 암호화폐를 더 강력히 규제하기 위한 정부 내 역량을 키우려는 조치로 해석했습니다. 동시에 국무부는 최근 북한에 특히 초점을 맞춰 국가 지원을 받는 사이버 해커들의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정부가 암호화폐와 연관된 금융범죄에 지원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이며 현재 규모 면에서는 북한 정부가 연루된 암호화폐 탈취가 중국이나 러시아 정부가 연루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설명입니다. 바틀렌 연구원은 얼마 전 미국을 방문한 박진 한국 외교장관이 한국 외교부에도 미 국무부의 사이버 정책국과 비슷한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 사이버 영역에서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긴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다루는 게 미한 간 사이버 영역 협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그 밖에 중국과 러시아의 무기 정보 탈취와 같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협력도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맨디언트의 마이클 바나트 북한 담당 선임 연구원은 미국 정부 내 신설 부서들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북한 정부와 연계돼 사이버 영역에서 활동하는 범죄자들의 실체를 파악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나트 연구원은 북한은 사이버 영역에서의 범죄 활동만큼은 누구보다도 빨리 새로운 기술을 터득하는 등 능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신분을 위조해 IT 기업에 취직하려는 것도 시장의 새로운 기술을 빨리 터득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또 최근 들어선 북한 연계 해커들이 스스로 새로운 암호화폐나 암호화폐 기반의 자산인 대체 불가 토큰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고 바나트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바나트 연구원은 북한 해커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아낼 수 있다며 그 이후에나 실제로 어떤 공격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어 북한 해커들과의 전쟁이 실제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본질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정의를 되찾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 이 사안에 대한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루트 사무총장은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재점화의 본질은 정의 추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is is not a political issue. Number two, this is not a controversial issue.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Moreover,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스칼리트 사무총장은 한국 국민이자 한국 공무원이 살해당하고 시신이 훼손됐다며 이 모든 것이 북한 정권 요원에 의해 행해졌지만 한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그 실패를 바로잡아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이 사안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리트 사무총장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치중한 나머지 자국 국민을 보호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아 상식과 이성을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은 문재인 정부 이때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서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그가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던 한국 해경은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 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시 수사 결과를 번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관련 사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하태경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태스크포스를 발족했습니다. 또한 22일 감사원이 해양경찰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현 정부가 신색깔론을 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년 전 사건 당시 국민의힘 의원도 당시 국방위에서 비공개 설명을 듣고 월북을 인정했었던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근거 없이 기존의 자료만 가지고 판단만 달리하며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이 한국 내 정치적 이슈가 된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unfortunate that it becomes a political issue. It seems to me very clear that South Korea does have a recognized legal system that functions in a way that
킹 전 특사는 한국은 적법한 판결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공인된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 체계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해 새로운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은 좋은 신호로 유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고무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피격 공무원 유가족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인의 형 이래진 씨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동안 이제 언론에서 나왔던 국방부와 해경에 압력을 넣어서 동생의 월북이라는 자신 월북했다는 사실로 발표를 하라라고 한 정황들이 있어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씨는 피고발인들이 해경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방부의 허위로 월북이라는 틀을 씌웠다며 고인의 죽음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월북이라면 간첩이거든요. 네. 한국 사회에서는 평생 동안 질타를 받아야 될 무거운 그 죄거든요. 앞으로 이제 해경에 무자비한 발표를 했던 전 김홍미 청장, 그다음에 현 남해 경찰청장을 다시 거의 비슷한 범죄 혐의로 고발할 생각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트 대표는 사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tremendously important to hold these people accountable. It's almost like they wanted to cover up the horrible thing that
숄츠 대표는 피고발인들은 북한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들을 은폐하고 싶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의 정의 추구 노력은 대단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숄츠 대표는 관련 사건은 인간 생명의 가치에 대한 북한 정권의 잔인함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었다며 이제 한국은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고 한국인의 권리를 보호할 대통령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 피격 공무원 이모 씨 아들은 앞서 지난 20일 우상호 비대위원장 발언에 대한 피살 공무원 아들의 반박문이라는 제목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전 정권이 북한 눈치를 보며 설설 기었다는 것으로 몰아가고 싶은가 본데 당시 문재인 정권은 국민 희생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고 이례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도 받았다면서 북한의 눈치를 본 게 아니라 북한을 굴복시킨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 희생됐고 그걸 항의했고 사과받았다며 그걸로 마무리된 사건 아니냐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 아들은 편지에서 한 가정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정치적 발언을 무책임하게 내뱉은 것에 국회의원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월북이 확실하다는 듯 주장한 쪽이 월북의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며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함부로 월북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격 공무원 아내 권 씨는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남편의 잦은 월북 증거가 없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또다시 월북을 입에 올리는 국회의원의 발언에 가족들은 2차 피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뭐 한 그 죽은 자는 맛이 없다고. 네. 한 가족 그냥 이렇게 묻어버리는 건 정말 시간 좀 먹기구나. 정부에서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는 국민을 이렇게 바보 처치 만들고 얼북자 가족으로 낙인 찍는 건 정말 시간 문제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권 씨는 모든 국민이 소중한 목숨이라며 어떻게 선택적으로 관련 문제가 아무 일도 아니고 민생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은 법적 소송 등을 통해 진행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실종자 신분이었던 남편이 이제 사망자로 변경돼 장례도 치를 수 있게 됐다며 관련 일정도 계획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우상호 의원실은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BOA의 서면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함경도 북부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부터 황해도와 평안남도에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7도에서 18도, 최고는 19도에서 31도입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28도. 신의주 맑고 최저 19도, 최고 28도. 강계 흐리고 비가 내리고 최저 19도, 최고 28도. 해주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는 25도입니다. 개성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겠고 최저 20도, 최고 26도. 함흥 오전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20도, 최고 32도. 장진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최저 15도, 최고 23도. 해산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16도, 최고 26도입니다. 원산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21도, 최고 31도. 청진은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는 18도, 최고는 25도입니다. 선봉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는 23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 앞바다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 맑겠고 물결은 오전에 1 내지 2, 오후에는 1 내지 3미터. 물결 오후에는 1.5 내지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전 해상 맑고 먼 바다 오전에만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미터, 먼 바다에서는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다음 주 열리는 주요 7개국 G7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화상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어제 복수의 미국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서방국들의 러시아군의 계속되는 공세에 맞서기 위한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 관리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독일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다른 정상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압박 침대 조치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관리는 미국이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들로부터 새로운 주요 기여들과 더불어 유럽 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CNN은 관리들이 미국 정부가 G7 동맹들과 조율 아래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발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 관리들은 우크라이나가 대화의 가장 최선두에 서길 기대하고 있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늘리는 실질적인 제안들이 발표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내 외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정상들이 유럽연합 이외의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부분 금수 조치와 관련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관리들은 또 회의에 참석하는 정상들이 휘발유 가격 인상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기 위한 공유된 가치들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미국과 유럽 동맹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155mm M777 곡사포를 겨냥해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과 관련 영상을 공개하면서 부정밀 야포를 사용해 미국산 155mm 곡사포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얼마나 많은 M777 곡사포를 파괴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CNN 방송은 러시아 측 주장에 대해 독자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면서 우크라이나 관리들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 모두 자산 소모율이 높다는 점이 잘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어제 이란에 도착했다고 이란 국영TV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러시아가 서방의 공격적인 정책에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미국과 그 위성국들이 취하고 있는 이기적인 노선의 부정적 영향력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서 서방 파트너들의 변화와 변덕스러움에 의존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경제관계를 재조정할 객관적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달 이란과 석유와 가스 공급 교환과 보급 중심지를 새롭게 구축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모두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고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방문 기간 지난 2015년 체결한 이란 핵 합의, 양국 간 에너지 협력 강화, 국제와 역내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 터키 정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 항구들에서의 곡물 수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1일 모스크바에서 양국 국방부 대표단이 관련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 당사자들은 터키 상선의 안전한 출항과 우크라이나 항구에서의 곡물 수출과 더불어 흑해에서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접근법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항구를 차단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이 같은 조치로 전 세계 약 5천만 인구가 기근 또는 기근과 유사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가 항구 인근에 설치한 기뢰를 먼저 제거해야 한다며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리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어제 터키를 방문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무하마드 왕세자가 터키를 방문한 것은 지난 2018년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쇼기시 피살 사건을 둘러싸고 양국 관계가 급격히 냉각된 이후 처음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앙카라의 대통령궁에서 무하마드 왕세자를 맞이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과 무하마드 왕세자의 회담 뒤 발표된 공동성명에 따르면 두 나라는 새로운 협력관계의 진입에 대해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터키 정부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무하마드 왕세자의 이번 방문이 완전한 관계 정상화와 위기 이전 기간으로의 복원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또 두 나라가 무역과 항공편, TV 영상물 상영에 대한 제한 조치를 철폐했다며 상호 부정적으로 다루는 언론 보도 또한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공동성명에 따르면 두 나라는 국방과 에너지, 관광업 등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어제 발생한 규모 6.1의 지진으로 지금까지 적어도 1,0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